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18일 셋째 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다 외우시는 분들은 말씀 읽을 때 외워서 한번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저와 성도님들이 여섯 구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한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지 않고 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죄의 막대기와 죄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며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궂은 날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날씨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또 근심과 염려들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온 몸과 또 혼과 영이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짓누르는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만족입니다. 예. 본문 말씀에 만족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집안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10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집안에 여덟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여덟 형제 중에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덟 명의 형제들 중에서 일곱 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같은 직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자녀들이 되었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농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일곱 명이 담당을 했는데 이 여덟 번째 아들은 형들과는 다르게 마음껏 들판에서 뛰어놀고 가축을 돌보면서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자라났습니다. 아마 이 여덟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가 이 막내를 유난히 사랑하고 이뻐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보면 막내는 굉장히 이쁨을 독차지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이 여덟 번째 아들은 아마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무슨 말을 해도 귀엽고 잘못을 해도 이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막내 아들은 참 특이한 것은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불러서 이 소년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 커서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나 봤더니 한 번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 한 여섯 번까지 하고 두 번도 하고 또 몇 번을 더 했습니다. 아마 외모도 특출나고 집안도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어렸을 적에 이 소년은 형제들이 많았는데 성인이 돼서는 부인이 아주 많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인이 많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자녀의 수가 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생애가 어느 순간부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과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부인이 많았다고 했죠.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인도 있지만 세 번째 부인에게서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이복동생이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오빠와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여자아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제 이복남매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시대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촌지간이든지 아니면 이복 형제 관계에서도 혼인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이 아들이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이복 동생과 정식 어떤 절차를 갖추게 되면 혼인을 정식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첫째 아들이 이복 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고 이젠 한순간도 너가 없으면 나는 잠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이복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모든 절차를 밟고 우리가 정식으로 혼인식을 치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만 허락하신다면 저도 오빠의 아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다윗이고 이 오빠라는 사람의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이 오빠라는 사람이 바로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암논이 사랑한 이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이 여자 아가씨가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좀 이름이 많지만 이 세 명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참 지혜롭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경은 이 암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덜 지혜롭고 약간 우둔하고 좀 총명하지 못한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말은 이런 오빠를 상대로 좀 감정적이고 무대포 같은 이 오빠의 제안에 대해서 좀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암논이라고 했지만 이 암논은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자, 왕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빠의 제안에 내가 수락을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다말은 마음속으로 한 것입니다. 이 오빠가 어느 날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사람을 시켜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불행하게도 암논은 이 다말과 혼인식을 치르지 않고 바로 강제로 동침을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그런 왕가의 첫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암논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좀 부족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내 이복 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이게 빠지는 것을 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내가 사랑했던 이 다말이라는 이 딸아이는 사실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말도 둘째였었죠. 이 오빠가 있었는데 예, 다말의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이라는 사람.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암논도 모르고 다말도 모르시고 압살롬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시면 되니까요. 예. 이 다말의 오빠는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의 이제 첫째 아들인데 암논과는 다르게 외모가 벌써 특출납니다. 그 외모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한 외모를 소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아주 청명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남자든 여자든 인물을 평가할 때 뭐 눈이나 코나 모든 것을 평가하겠지만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저 같이 머리숱이 다 빠져버리면 이거는 벌써 마이너스 50%. 예. 우리 목사님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여기서는 흰머리와 탈모를 생각할 때는 흰머리는 괜찮습니다. 탈모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에서는. 예. 이 삼손도 그랬죠.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고 멋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암론이라는 형은 이복 동생이지만 압살롬이 자칫하면은 나를 짓누르고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협을 많이 느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잘난 압살롬이라는 동생이 아예 세상에 이름을 내고 명성을 떨치기 전에 아예 싹을 짓눌러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 암론은 이 압살롬의 집안에 아마 둘째는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둘째 부인에게서는. 근데 이 셋째 집안에 바로 밑에 이 잘난 압살롬이 눈에 가시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이 압살롬이 사실 눈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한 수작으로 먼저 자신의 이복동생 다말을 더럽힌 아주 총명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암논이 압살롬의 집안을 더럽히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저지른 것 뿐이죠. 암논은 사실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과 동침을 하고 나서 우리 암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 다말을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말을 내쳐버렸습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야 쫓아내버려! 정말 치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 한 여자로서 바라봤을 때 정말 치졸한 남자였죠. 혼인식은 안 하더라도 내 옆에 둘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입던 옷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당시에 부정한 관계를 갖거나 성추행을 당했던 그런 여자는 자신의 처소로 들어와서 울고 재를 쓰고 옷을 찢어가며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도 뜻이 있어서 그 남자와 동침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이 다말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쳐버리다니. 성경은 그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오빠 압살롬이 이 다말을 위로하는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며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자식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홍군형을 내서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압살롬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형을, 저 사람을 죽여야죠. 왜 저 형을 살려두십니까? 저게 사람입니까? 성도님, 왜, 우리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보실 것이 있는데, 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또 다말과 암논의 이 모습을 보고 침묵했는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다윗은 조용히 했어야만 할까요? 다윗은 이와 비슷한 더 큰 죄를 한번 저지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소유하고자 했을 때 사실 다윗은 다윗은 암논보다 더 큰 죄를 사실 지었습니다. 간음죄, 주님께 거짓말, 살인교사죄, 왕으로서의 부정. 어쨌든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말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아마 이 암논의 사건을 보고 아마 조용한 곳에 가서 뒷목을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마 목을 꽉 쥐어줬을 것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계획대로 한 여인을 짓밟아놓고 한 집안의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 당장 형을 찾아가 형을 죽이고 복수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2년을 참습니다. 아니 2년 동안 압살롬은 이제 칼을 갑니다. 제가 처음에 압살롬은 암논이랑 다르게 좀 지혜롭고 치밀하고 총명한 자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 압살롬의 행동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과 형제들을 모아서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루 동안 마시고 즐기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밤이 될 때까지 파티가 이어졌는데 파티가 절정에 이를 때 한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조용한 곳에서 한번 얘기 좀 하시죠.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꿔서 있고 이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형 암논에게 더 많은 술을 퍼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 잘 보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살인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암논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그날 이제 암논은 술에 취한 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초대받은 이 이복 형제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형들마저도 이 압살롬은 모두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즐거웠던 잔치가 피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도망가야죠. 지금 한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 된 상황입니다. 잔치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3년 만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다시 재회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뭔가 조금 바뀌었겠죠. 사람의 심경의 변화도 생기고 그 혼란했던 상황이 좀 잠재워졌을 그런 상황에 우리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용서했습니다. 간단히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좀 무릎이라도 꿇고 통곡이라도 하면서 사죄를 구해야 하는데 이 압살롬은 말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소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50명이나 되는 그 장교급 지휘관들이 다윗의 진영에서 떠나서 이 압살롬의 진영으로 변절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압살롬은 흔히 말해서 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죄를 용서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성경에서 볼 때 다윗의 군대, 다윗의 정예 부대보다 이 압살롬이 모아놓은 이 부대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여동생 다말의 사건이 있고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겟은 이제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단지 아버지의 왕권만 노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동생의 억울함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탐욕도 같이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봤을 때 사탄이 압살롬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했는가를 저는 보게 됐는데, 사탄은 언제나 사람의 탐욕을 이용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또 그 탐욕을 통해서 생명도 짓밟고, 그 탐욕으로 권위도 짓밟고, 어떤 일이든 가능케 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더 그 목적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또 압살롬에게 그 탐욕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본인이 재판관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유하고, 다윗왕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왕은 그 일들을 처리하기 버겁고 힘드니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하고 내가 그 일을 처리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소집하고 전차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쯤 다윗은 이 소식을 모두 듣고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들과 몇 명의 군사들과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다윗이 아들의 위협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다윗이 비겁할 수도 있지만, 비겁해서 도망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온갖 그 피바람이 불 것을 본인이 막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대피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하면서 두려움과 슬픔과 인생의 허무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왕이지만 실패한 인생, 또 자랑할 것도 존경받을 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실패자,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아버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왕이지만 지금 도망가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태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피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이 다윗이 어렸을 적처럼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듯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말씀으로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대할 때는 참 멋진 목자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그분을 정말 찬양하듯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 같지만, 실제 이 시를 지었던 이 다윗은 정말 내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내 목에 칼자루가 날아올 수도 있고, 누가 내 등에 갑자기 창을 꽂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양을 돌보는 그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양이 되고 주님께서 목자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은혜의 풍요함을 자신의 양들에게 부어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싱싱한 풀과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완전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또 고집불통이거나 또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가는 습성이 있어서 주님의 그 목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지만, 그래서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양들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좀 긴 지팡이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양들이 어느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또 위험한 곳에 처해 있을 때 그 긴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다가 제자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최대의 적은 외부에서 오는 큰 짐승들의 위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리 같은 작은 곤충들이 그 세균을 옮기는데 온갖 그런 날짐승이나 그런 작은 곤충들이 양들의 몸에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은 그 곤충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균들이 양의 귀나 코로 들어가서 그들을 감염시키고 그 양들이 때로는 죽게끔 만드는 치명적인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지런한 목자는 양들의 온 몸에 기름을 바르 놓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게 되면 이 특유의 냄새로 이 병충해로부터 양이 보호되는 것을 우리 목자들은 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양들의 몸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양들이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이 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내 잔이 넘치고 기름이 어떻고 하면서 평안하게 이런 시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 모두 23편, 시편 23편의 시를 정말 마음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시편 23편의 시는 우리 불신자들도 이 시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고백은 의외로 1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3편의 곧 맨 처음 구절과 이 마지막 구절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는 다윗의 삶에 무엇이 그토록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만족이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만족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을 영구적으로 채워주는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어떠한 위험과 해로움에서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또 그분의 긍휼의 지팡이가 나에게 안위를 주며 그분의 막대기가 온갖 위험한 맹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심지어 내가 느낄 수 없는 작은 위험조차도 나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이 시편 23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모두 묵상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셀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런 풍요하신 은혜 때문에 그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정말 푸른 초장에 맑은 물과 정말 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있는 곳에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하고 슬픔과 좌절을 당할 때가 많고 지금 여기 시편에 있듯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문제가 생기신 것인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은 한 왕으로서 또 한 남자로서 또 한 아버지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 맹렬하게 자신의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사람들도 모두 원수의 손에 넘어가서 그 원수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모든 소망과 기대와 예상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바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궁핍한 자에게 빵을 주면 그는 다시 배가 부르고 풍요로울 수 있지만 다시 배가 고플 수가 있습니다. 또 저와 성도님들에게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죽을 고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가 지나면 다른 고비가 또 찾아옵니다. 좀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문제를 우리는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만, 내 결핍을 채우는 데만 우리가 너무 계산이 빠른 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는 담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나의 생명이 거두어져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결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의 감사와 그것의 결핍을 또 느낄 때 우리는 또 주님에 대한 고백을 또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푸른 초장에서 또는 잔잔한 물가에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때로는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내 원수들의 목전에 놓여 있을지라도 또 그들의 조롱 앞에 놓여 있게 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을 저와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비 또 이 아버지를 쫓던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후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큰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 장소가 어느 숲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던 이 다윗의 군대, 이 군대 대장, 이 요압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이 요압은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암논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말뿐만 아니라 노새를 타고, 건장한 노새를 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력 질주를 하다가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신의 그 외모의 그런 마스코트였던 이 머리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머리숱이 많아서 이 머리숱이 나무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새는 절로 가버리고 나는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많았던지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나무에서 떨어지면 도망이라도 가야 하는데 이걸 눈치챈 요압은 절대 이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무기고에서 창 세 자루를 들고 와서 예, 보기 좋게 압살롬의 등에 이 창 세 자루를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이 다윗은 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것은요, 통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진짜 겪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목자로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너무 좋은 것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과 좌절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자랑해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때 우리가 또 결핍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또 궁핍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자랑스러운 침례 성도들로서 또 갈보리 사랑침례교회의 또 한 멤버로서 또 양들로서 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믿고 또 주님이 내 목자라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은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자신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는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론은 우둔했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는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실패자였고 아버지로서 한 남자로서 한 왕으로서 주님 앞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길은 오로지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따르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에 반응하여 반대받으셔서